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라고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기쁜 소식이 있을까 했더니 나쁜 소식들이 더 많았던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2월 달에 계속 연속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렸을 때 대한민국은 2월 달에 개성공단 폐쇄를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더 이상 소통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는 경주 일대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강도 5.8에 한반도 관측,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제 건축을 할 때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당위성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조류 독감인 AI가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닭과 오리에 살처분한 그 숫자가 2,500만 마리 이상 지금 살처분했고 어쩌면 3천만 마리 이상이 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가속되고 있고 먹거리 위기까지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가장 크고도 나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결정됐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권위가 무너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파했습니다. 이념적으로 보수, 이념적으로 진보에 상관없이 공의와 정의가 상실될 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 정치 질서 속에서 보수가 집권했든 진보가 집권했든 이념적 색깔에 상관없이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를 동시에 경험했던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적인 나쁜 소식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국제적으로도 나쁜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신생아들이 태어났는데 머리, 뇌가 사라졌습니다. 소두증을 앓고 있고 뇌신경 장애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세계의 어머니들이 특별히 공포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수백만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내전이 도무지 멈춰서질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무장단체인 IS의 테러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또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EU 탈퇴라고 하는 브렉시트 때문에 정치 경제의 국제적인 격변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음 정권이 트럼프 정권입니다. 어쩌면 보호무역주의를 하지 않을까? 어쩌면 미국의 실용적인 자국 이기주의에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시 담론인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이가 드시면서 아니 젊을 때도 아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보고 그렇게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 앓이를 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1년에 이 장례 건수가 250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그렇게 가신 분들은 그래도 섭섭함이 적은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에 이렇게 험난하고 위기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자리에도 성탄은 정말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작은 기쁨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큰 기쁨의 소식이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 우린 다시 묻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인간, 아니 여러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승자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빼앗고 강한 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은 빼앗기고 약한 자들은 억압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 더 있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욕망을 자꾸만 불러일으킵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면서 모든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업에서뿐만이 아니라 더 살벌해지는 자리는 권력 다툼입니다. 여러분, 여야의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싸움을 합니까? 목숨 걸고 피 튀기면서까지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해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의 질서 속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뒤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힘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려올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 좀 해라. 반대로 억눌린 자를 향해서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꿈을 꾸며 다시 도전하면서 일어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보면 목자가 나오는데 밤에, 그것도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힘 있는 자들, 잘 사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대에 소외됐던 사람들, 율법이라고 하는 안전판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목자들입니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늘의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법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법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밤에 밖에 있는 목자들,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지나가듯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잠을 못 자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회적 지위의 하층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암하 아레츠라고 해서 땅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회적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상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아도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도 양떼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양에게 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늑대와 짐승들이 달려드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들의 공격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양떼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알아도 지킬 수 없었던 법 바깥에서 사람들이 소외시켰던 인물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건 목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목가적인 전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소외되고 버려졌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탄생의 첫 메시지가 증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바꾸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다음을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도시, 소박한 도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도시에 큰 인물이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이 작고 작은 동네에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 놀라운 말이 있는데, 구주, 세이비어,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미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 퀴리오스, 주님, 주인이라는 그것을 칭하는 메시아가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시골이십니까? 농어촌이십니까? 그런데 이 서울까지 와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정말 그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크시고 크신 분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가장 작은 곳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가장 비천한 곳을 향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탄생의 자리를 구유에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여물통이 구유입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아기를 낳을 여관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요셉 말로 말하면 흙수저에 해당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었지만 현실적인 삶은 아주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는데 말 구육관에다가 낳게 하는 그런 미련한 남편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퍼포먼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 낳게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힘 있는 자들아, 네 힘을 좀 빼라. 목이 뻣뻣한 것을 부드럽게 하라. 이제 좀 겸손해져라. 모든 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탄식하지 말라. 네가 가난한 것, 네가 연약한 것, 네가 아픈 것, 네가 슬픈 것, 거기에 내가 동참하겠다. 너보다 더 낮아졌다. 너는 위로받으라. 용기를 내라. 새롭게 도전하고 일어서라 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용기를 부어주시려고, 아무것도 없다고 내 생을 팽개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도 아주 명백합니다. 인간을 족쇄매는 것이 있는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핍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있는가?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억압이냐? 그것이 경제적인 수탈이냐? 그것이 교육적인 무지냐? 그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래서 저 북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저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악한 권력자가 이것을 호도합니다. 바로 이곳이 지상천국이라고, 이곳에 자유가 있다고, 이 속에 풍요가 있다고 백성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통탄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백성이었어. 우린 소수였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어. 우린 가진 것이 없었어. 우리는 애굽에게 종로로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고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죄인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래서 목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여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의 소식과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great joy,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대의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시저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로마에게 이루어놨던 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였을까요? 로마 황제의 권력과 강압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이건 가진 자들의 평화였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화는 이 평화가 아닙니다. 있는 자의 평화, 힘을 가진 자만 누리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역발상의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없는 자들도 함께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있는 자들은 함께 나누는 평화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먹이통인 여물통에 누워있다는 것, 이것은 뭘 뜻할까요? 힘 있는 자의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낮아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승자만이 독식하는 평화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가 함께 누리는 평화의 소식을 이 땅에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그 나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내면의 세계가 어떠하냐? 불안하냐? 근심스러우냐? 열등감에 붙잡혀 있느냐? 우월감을 자랑하느냐? 그거 내려놓고 쳐부수라. 그리고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정립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없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더 가난해졌다고, 나는 너보다 더 비참한 곳에서 인생을 시작했다고, 나는 너보다 더 부끄러운 자리에서 인생의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을 새롭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난해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부끄러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힘이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좀 있느냐? 겸손 좀 해라. 네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라. 네 본래 시작이 그렇게 잘났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도 연약한 자였지 않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교만해졌으면, 내가 무언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고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스스로 탄식하면서 신음하고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여물통 같은 사람에게 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가진 것 있다고 꽉 차서 나는 여물통이 아니라고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났으면 내려놓고 우리가 부족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습니다. 모든 것, 교만한 것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없다고 해도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알기에 다시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